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우리의 큰 구원이 되십니다. 큰 구원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사도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중보자,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영원하십니다. 레위 아론의 자손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 그 대제사장, 제사장의 임기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은 그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한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옛 율법과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 희생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만 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신문 받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경험하시는, 고난을 경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순간에는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그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진 겁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일으킨다는 그 성전은 곧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허물러라, 저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크고 창세대부터 있었던 사람이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장막에서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고 제물이고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피를 흘립니까? 꼭 피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필요가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곧 말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을 폐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첫 언약, 그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켜줬다고 하잖아요. 첫 언약이 폐했다는 것은 첫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완전히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그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우리까지 우리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물론 이건 또 되게 중요하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들과 교제하여 주신 거예요. 죄인들인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단 한 번에 그 피의 제사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영원한 속죄가 여러분에게 왜 좋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저에게 왜 좋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한 속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전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생명이 곧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좋으세요? 기쁘세요? 누구를 위해 일한다? 일한다는 것이 기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일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 예수님이 나를 섬겨준다. 그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섬겨야지.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섬겨야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카고아인 연합장로의 성도들은 다 기쁘게 섬기는 줄 알지만 대부분 피합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순히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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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내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나! 병을 깨끗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때 우리의 입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육신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육신에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몸이 힘든데 마음이 기쁘니까 육신이 힘들어도 내일 또 일하고 싶어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80년대에 장사를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 쓰레기 봉다리 그냥 거기다가 앞에 놔두고 캐시를 갖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 피곤한데 뭐 하냐면 그 꼬깃꼬깃한 그 지폐를 다 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육신은 피곤한데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피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돈 벌 생각하니까 다음날 눈이 탁 떠지고 뭐 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막 마음이 기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 돈이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주들 돌보는 거 어떠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그냥 웃고 달라붙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교회 봉사 어떠세요? 우리 부엌을 섬기는 분들 또 이렇게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찬양대 뭐 다 많은 봉사하는데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기쁨이 없다면은 이거 참 이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마음이 기쁘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있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면서 꼭 누구를 더 신경 써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것이,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아니 좀 알아주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은 당장 그 순간에는 물론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우리를 결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정말 고민하는 문제들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전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또 어떠한 것도 되냐면, 오늘 말씀 9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은 뭘까요? 작게 본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업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 자녀, 교회, 다 이런 것이 기업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크게 본다면 앞으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의 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상속,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주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리의 중보자,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딱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주신 거예요. 잠깐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 갔다 온 분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 딱 끝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사단 사령부에 잠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아, 훈련 받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발발발 떨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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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분이 어떤 분이 딱 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 저희 교회 집사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사단 감찬찰모였어요. 사단 감찬찰모가 자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은성아 집에 가자 해가지고 제가 자대를 가기 전에 한 달 만에 아니 한 훈련소 끝냈으니까 한 두 달 좀 안 될 때에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자고 주일 날 돌아왔어요. 와, 높은 사람 군대에서 높은 사람을 하니까 아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평생을 고백했던 그 주님이 바로 심판주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그 심판의 자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약속이셨고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스트러글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능력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쁨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